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레위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16장 6절로 7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제 말하라라. 그래서 그 성막과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시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론이 어떻게 희생제를 드리며 들어가게 되는가 이런 내용을 먼저 나누면서 그 뒤에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아론 자신과 가정 그리고 제사장과 그 가정을 위하여 속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에 앞서서 대제사장 자신과 제사장 그리고 이에 속한 가족들이 먼저 속죄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 역시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 아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 전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와 그 가족들은 남들에게 앞서서 먼저 성결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 두 염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대속죄일에 전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를 위해 드려질 속죄 제물인 것인데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속죄 제물은 한 마리인데 반해서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염소 두 마리인 것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 사역의 이중성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즉 두 마리 중 죽임당한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사실을 예표했고 또 내쫓김을 당하는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악을 멀리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유대 전승에 의하면 대속죄일에 이처럼 회중의 속죄를 위해 바쳐질 두 마리 염소는 그 크기와 모양 그리고 털의 색깔 뭐 이런 것 될 수 있는 한 여러 면에서 꼭 같은 것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6장 8절로 10절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사한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제물들 가운데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제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돌처럼 거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의 제비 도구가 작고 매끈한 모양의 자갈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사장 아론은 두 염소를 성막 안 북편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 이렇게 두어요. 그리고 난 후 항아리 속에서 제비를 뽑는 거죠. 갈피라고 불리우는 이 항아리 속에는 또 똑같은 크기나 모양을 가진 두 개의 제비가 들어있었는데 각각의 제비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글과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항아리를 흔든 후 두 손을 넣어 한 손에 하나씩 제비를 이렇게 뽑게 되는데 그래서 두 마리 염소들 각각의 머리 위에 그 제비를 놓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그 제비 뽑은 결과 이스라엘 전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여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려지도록 결정된 염소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이것은 제비 뽑은 결과 이스라엘 전 회중의 그 죄짐을 지고 무인지경의 광야로 보내어지도록 결정된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염소에 있어서 그것으로 속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그 염소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제물로 삼아서 광야로 보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사셀은 속죄 염소 또는 보냄을 받은 염소를 뜻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둘째는 쫓겨난 악령, 귀신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말의 음유와 이것으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곧 사단을 가리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짐을 진 염소의 그 죄를 장본인인 아사셀이 사는 광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히브리어 그 아자젤 그의 음역인데요. 따라서 이 말은 제거하다 없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완전한 제거요. 그러므로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멀리 제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쫓겨난 염소가 거하게 될 광야의 그 어느 장소를 가리킨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상기한 네 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죄송하지만 단정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나 공통적인 점은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멀리 떠난다는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고 광야로 멀리 떠난 이 아사셀 염소는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 그 죄의 짐을 지고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물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랑에 대한 구약적인 예표입니다. 이와 같이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이 땅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상징하고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곡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속죄하고 라는 말은 사죄한다 라는 뜻입니다. 용서한다 라는 의미이죠. 이처럼 속죄의 성격은 지은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죽음이 동반되는 피의 제사로서 죄의 값을 치름으로써 지은 죄를 가린다, 속량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는 진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죄의 그 용서를 받는 자는 그 사망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속죄받지 못한 자는 그 사망이 자기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에 있어 사용된 기구들 중에 향로는 불을 담아 피우거나 혹은 운반하는 용도로 쓰였는데 그래서 쇠 혹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말이 등대와 관련되어 쓰여질 때는 불똥 그릇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압단 이 말은 곧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번제단 위에는 항상 희생제물이 불타고 있었는데 여기서 취한 숯으로 향을 살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한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전적 희생을 상징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이 기도를 상징한다면 희생적인 봉사와 기도는 그 근원이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향연으로 증거기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이렇게 표현된 이 말씀은 준비된 향으로 속죄소를 가리우도록 연기를 피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속죄제를 향연으로 가린 행위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욕에 대한 예표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 보죠. 16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지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서 속죄하려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속죄소 동편 요 말은 성막의 입구가 동편에 있으므로 속죄소 동편은 곧 속죄소 전면을 가리키는데 이어지는 속죄소 위라는 말이 이곳과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보다 정확하게는 속죄소 정면 위쪽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속죄소 앞에라는 이 말은 곧 속죄소에서 성소 쪽으로 향한 지성소 바닥을 말한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속죄소 위와 앞쪽에 피를 뿌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피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따라서 오직 피로서만 죄인의 속죄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회막을 위하여라는 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회막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 그 성막 본체, 그러니까 성막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1년에 한 번 피로써 정결케 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와 기구인 성막과 성물들이 이스라엘 전 내에서 거하는 백성들의 알고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 등을 인해서 부정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한 이 경고의 말씀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일 행사를 거행하게 될 때 성소 뜰에조차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단 말이죠. 뭡니까? 이는 죄를 속하는 의식이 오직 중보자만을 통하여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보자가 되어서 인류의 죄악을 온전히 속죄할 수 있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표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용서와 구속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16장 18절 19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정결케 하는 그 피뿌림 의식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라고 요청한 것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의 네 귀퉁이 뿔이 있거든요. 거기에 피를 바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서 성막들에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것이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삶의 근거와 목적으로 삼은 성도의 일상생활 역시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해야 함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0절로 22절입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의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속죄의 예식을 치러야 하는 지성소와 회막과 그 단은 성막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곧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떡상, 분향단, 등대가 있는 성소, 그리고 제일 바깥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성막들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그 뭐 조금 더 뒤로 설명을 해보면 산염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전 회중의 속죄를 위해 준비된 두 마리의 염소 중 뭡니까? 먼저는 번제단에 드려졌고 이것은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아 남겨둔 그 염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염소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어. 이것은 구약시대 행해졌던 일반적인 양식의 안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빌기 위해서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성별의 표시로서 시행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물의 안수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것은 제물의 안수는 일반적으로 죄의 고백과 병행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곧 대제사장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범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특별히 여기서 두 손으로 안수한 것이 강조되는 것은 일반적인 속죄제와는 달리 천민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수했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짐을 담당한 염소가 다시 장막에 나오거나 혹은 인간에게 잡혀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 무인 지경에 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후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 염소를 끌고 간 그 사람이 염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렸다. 이런 기록도 보게 됐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의 경전인 탈무드의 그 미슈나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염소가 광야의 바위에 거꾸로 떨어져 처참하게 죽은 모습으로 묘사된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의롭게 죽어간 인류의 어린 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여기에 보면은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은 죄의 완전한 제거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의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